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가를 세 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이 승리를 이미 거두신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그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듯이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세력과 죽기까지 싸움으로 순교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이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언 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하여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성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일어나는 심판에서는 모든 이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심판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심판이 임합니다. 사단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내려지는 심판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17장과 18장에서는 그러한 심판의 대상을 두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큰 창녀의 이미지요, 또 하나는 큰 도성 바벨론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대상, 이 세상을 두 가지 이미지로 나누어 설명하신 것인데 큰 장녀 이미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고 큰 도성 바벨론은 그러한 이들이 문화를 이루어 체계를 이루어 큰 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도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했을 때 큰 슬픔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18장에서는 세 개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더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졌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없듯이 다시는 그 도성 안에 있던 노래소리,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벨론에 임한 큰 슬픔이 있을 것인데 19장에 넘어오면 그와 대조적으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네 번의 찬송이 반복이 됩니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 큰 도성의 멸망으로 인한 큰 슬픔의 노래가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멸망받을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며 쾌락을 느끼며 그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셨으며 또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창녀, 바벨론의 여인과 대조적으로 19장 이하에서는 순결하고 정결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신부로 참여하는 정결한 처녀가 나옵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여인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여인과 새 예루살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정결한 여인. 우리의 두 개의 인생길을 두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속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음행하며 온갖 더러운 것, 그 옷은 화려하지만 사치와 향락과 불결한 것으로 가득한 여인과 밝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의로운 행실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결한 여인의 삶, 두 개의 대조되는 삶으로 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10절은 18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붙여져서 결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도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도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치 시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보면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가리켜 할렐 시편이다라고 말하죠. 그 이전에 113편에서 118편도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가지 이유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이 큰 함성으로 외칩니다. 그 찬양의 이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종의 안갚음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랜 인내와 또 연기되었던, 보류되었던,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그 무리를 다시 또 찬양하는 내용인데 바벨론이 소각되어 영원히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 이 말씀은 다시는 바벨론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고백합니다. 일종의 화답송이죠.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일종의 하나님의 보좌 둘러에 앉은 오늘 이 시대의 찬양사역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답송으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또다시 많은 무리들의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폭포같이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외쳐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여서 어린 양의 결혼 잔치가 이르렀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베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베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유명한 음악가 헨델이 이 계시록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메시아의 44번인가요? 할렐루야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내용을 통해 고백하는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지극히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모습은 어린 양의 결혼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앞서 17장, 18장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여인과 대조되는 순결한 여인입니다.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라.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초대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역할로 초대받았습니까? 축하객, 하객이 아닙니다.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온 청첩장에 그저 누구의 결혼식이니까 참석하십시오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나의 이름이. 어디에? 신부에. 나의 이름이 적혀있다.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택하셔서 선지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에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결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결혼의 대상이 신부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과 결혼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했더니 그 여인은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다시 되찾아오라. 너의 부인이다. 여러 차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러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 그녀의 남편이 되라는 소명. 참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마음고생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개 선지자는 물리적인 핍박과 뭐 이런 그 어떤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동족들에게 막 뜯기고 모함당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호세아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었는가? 그러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남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혼약을 맺는다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했죠. 영원히 혼약을 맺는다.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는다. 여기서 의로움과 정의 또 인애와 긍휼이라는 것은 그 부족함과 연약과 허물과 그런 배반을 뛰어넘어 그 혼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혼약을 진실로 맺으시며 또한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고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이런 표현을 썼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섭섭한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기 신부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 신랑이 친구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친구를 우리말에서는 친구로 번역했는데 사실 개정 번역에서 이 번역은 더 잘한 것 같아요. 들러리. 들러리. 명확하죠. 그냥 신랑의 친구 그러면은 뭐 좀 너무 넓은 개념인데 신랑의 들러리 그러면은 그 결혼식에서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잖아요. 우리나라 이 결혼 예식에는 들러리 문화가 없지만은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들은 이 들러리들이 서서 들러리는 그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신랑 들러리가 신랑보다 더 멋있는 옷 입고 나와서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의 들러리인데 신부보다 더 멋진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나타나면 기쁜 겁니다. 왜 저 신랑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신랑이 온 것을 기뻐한다. 이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말씀처럼 짧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비유해 오신 맥락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역을 그 많은 말씀의 한 문장으로 지나가지만 매우 깊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중간에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역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약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역이나 개정 번역에서는 중매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매보다는 약혼이라는 표현이 또 정확하죠. 이렇게 한글 성경도 성경마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 한 영혼이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약혼을 시키는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결혼관계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 연합이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할 때 안다라는 건 부부간의 서로를 아는 관계입니다.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죠. 누군가 너는 이런 남편 만나서 참 좋겠다 그러면 속으로 당신도 살아보면 다른 생각일 거야. 살아보면 다른 거예요. 살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처럼 체험적인 암, 체험적인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결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깊은 의미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남편과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한, 그렇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심을 알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결혼 잔치의 이미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열 명의 처녀가 같은 남편이라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의 남편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등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맞이했는데 일부는 기름이 떨어져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러 가던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결혼 예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죠.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입장을 하건 예식을 치르는데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떤 시간에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기간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런데 그 기간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아주 고약한 사회이죠. 신부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내일 아침에 올지 내일 저녁에 올지 그냥 신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을 고생시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이유는 단지 여성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마련했는데 사실 그러한 유대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늘나라는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왕이 왕자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으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결혼잔치 초대장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 싫어서,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사신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니, 잔치에 왔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게 너무 무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이 초대한 그 잔치에는 예복을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저 자신이 입던 옷, 더러운 옷을 입겠다고 하는 건 왕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결혼식이 있는데 신부가 깨끗한 정결한 옷, 비싼 옷이 아니라도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도 그래도 평소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준비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의 예복을 거부하고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나오면 신랑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정반대로 신부가 그 드레스를 준비하고 그 드레스를 정성껏 준비해서 예쁘게 입고 입고 나왔는데 누군가 왜 이렇게 오늘 옷을 화려하게 입었어? 신부에 대하여 모독한다. 그것도 모독인 것이죠. 이 결혼식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예복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와 다른 옷을 입음으로 그 예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결혼 예식의 예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가 밝고 깨끗한 고운 삼베옷, 색깔은 얘기 안 했지만 흰 삼베옷이죠. 깨끗한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의로운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의 옷,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신 의의 옷이며 또한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갔던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의 의로운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